이사야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이 5장을 이제 들어가는 날인데 21번째입니다. 벌써 20번을 했고 오늘이 21번째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되면서 우리가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읽고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깊어지게 됐고, 여러분들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장은 서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6장을 들어가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이 날라와서 입술에 대고, 그렇죠? 기억 예, 끄덕끄덕 해주셔야 여러분들 읽었다는 게 이제 서로가 이게 동감이 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5장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부분의 제목을 참잘 붙였어요.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이사야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마치 그 법정에서 이사야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상태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제목을 붙인 대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자그마한 주제 밑에 오늘과 다음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1절과 2절에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 이사야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누구를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친구를 향한 노래,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요, 한국의 가요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놓고 보면, 저는 뭐 음악 평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상식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 썼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단어 들으셨을 거예요. 민족 가수. 민족의 한을 노래했던 가수, 이런 가수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잃었던 그 서름을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렸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노래 있었죠. 두만강, 두만강, 푸른 물에, 뭐 그렇게 나갔던 거. 갑자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불렀던 분은 이제 김정구 선생님. 그래서 김정구 선생님 같은 분을 민족 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가수들을 국민 가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국민 가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아주 쉽게 떠오르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면 조용필이라는 사람. 그러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 가수는 나라에서 백성들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가수예요.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만 사랑을 받는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류 가수라는 말을 써요. 요즘에 한류 가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 글자 영어로 쓰는 말. 제가 아는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BTS라고 불러요. BTS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 한류 가수일까? 전 세계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유다 나라가 당시에 전 세계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힘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뭐 강대국도 아니에요. 애굽에게 당하고 있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 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 가수였을까? 국민 가수는 사랑을 받는 가수잖아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뭐 러브레터도 받고 선물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유다는 선물 받고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아마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옆에 돌멩이가 있었다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돌멩이 들어갖고 이사야를 쳤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미움을 받았던 가수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가수에게 가까워요. 하지만 김정구 선생님이 불렀던 두만강과 같은 그런 노래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두만강이라고 하는 노래는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서 그 서름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민족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의 중심은 누군가 하면 민족이에요. 국민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이사야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 유다가 고통을 받고 앞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억울하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중심되어져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민족 가수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을 중심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원 주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돌아갈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할 것이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노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 최유원 교수님이 번역했던 세주문 성경을 제가 인용을 가끔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주문 성경에서는 애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아무튼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노래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천지 창조가 아니라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 노래에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를, 그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은 주인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이사야의 관점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꼴이 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야기할 때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주문 성경에서는 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친구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아이 저 양반 내 친구야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아 저 하나님 나하고 맞먹는 사람이야 절대로 안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종에게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친구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높여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한테 아, 저 양반 내 친구야.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우리 친구 먹기로 했어. 절대로 안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맞지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사야가 노래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야 라면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악기를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절에 하나님께서 즉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다섯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짧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땅을 파셨어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을 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아는 척들 하셔도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가 유일하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땅을 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이제 그 뭐죠? 포도원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는데 아 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곳을 기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진 곳인데 세주문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름진 경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포도원을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곳이 딱딱한 땅이었어요. 딱딱한 땅에 그냥 아무 식물을 나무를 옮겨다 심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선인장을 얻어와가지고 선인장이 이렇게 막 새끼치더라고요. 그 새끼친 선인장을 이렇게 옮기는 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그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입장에서 선인장이 사막에서 나잖아요. 물 없이도 사실은 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막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푹 그냥 꽂아놓으면 살지 않을까요? 그 선인장을 옮겨 심는다고요. 땅을 파가지고 또 홈디포 가서 뭘 사다가 섞어가지고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선인장 하나를 옮겨 심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다 심는 것처럼 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보통의 수고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힘든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사를 간지 제법 오래됐지만 그냥 작은 뒤에 백야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좀 해보겠다고 땅을 파는데 삽질을 하는데 삽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저는 그냥 곧바로 이 10분도 안 걸리게 딱 포기를 했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포기를 했는지 몰라요. 딱딱하니까. 근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겠다고 땅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지금 땅을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예요. 두 번째로는 돌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어때요? 라스베가스도 이땅 파면 돌멩이밖에 안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땅 한번 팠다가 그냥 포기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 거기다가 텃밭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삽질을 했는데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돌멩이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걷어내 보니까 세상엔 흙보다 돌멩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집에, 우리 권사님 집 같은 경우에도 텃밭이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거 어떻게 텃밭을 만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하도 많아서.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에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신이죠. 신이 창조하셨을 때에 천사들에게 돌멩이를 옮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큰 자루를, 두 자루를 만들어서 모든 돌멩이를 거기다가 다 넣고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걸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다가 이 자루가 터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틴에 돌멩이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전 세계의 돌멩이들의 절반이 팔레스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돌멩이가 많은 곳이 팔레스틴입니다. 거기에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게 뭐냐? 이 돌멩이를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파가 있는데 파를 심을 때 저희 집은 그냥 어디서 뭐 얻어다가 파뿌리 얻어다가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파를 심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과일 나무를 심을 경우에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가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자 좋은 거 갖다 심으시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좋은 거 갖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는데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 극상품을 지금 누구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을 극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어디서부터 옮겨 심었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옮겨다가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어요. 심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극상품이라고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떠미냐. 하나님께서 좋은 종자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종자를 심었으면 기대치는 뭐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말이야.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방 나무 이방 포도나무에 그런 열매가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바로 이 좋은 극상품을 가져다 놨는데요.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는가 하면 소렉 포도나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렉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소렉이 어떨 때는 지명으로도 나타나요. 사사기를 가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어요. 삼손을 이렇게 유혹했던 기생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들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들릴라가 살고 있었던 곳이 소렉이에요. 그러면 이 소렉은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아주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포도주로도 유명한 것을 소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그런 데가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제주도에 가면 소렉, 포도나무 골짜기 뭐 이렇게 있어서 맛집으로 통하는 집이 있답니다. 뭐 포도주가 유명한지 뭐가 유명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삼손은 그 소렉의 들릴라한테 가가지고 좋은 포도나무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려졌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은 나무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포도주인이 한 일은 뭔가면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운 것은 단순하게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만 망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줄기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지켜야 하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잘 맺기를 원해서도 지켜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술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술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술틀은 그냥 술틀이 아니고요. 돌로 만든 술틀이에요. 돌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맷돌. 맷돌인데 그 화강암인 걸 알고 있는데 아주 그 단단한 그 바위를 돌을 쪼아 가지고 그냥 동그란 원을 만드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돌멩이 두 개를 만들잖아요. 두께도 두꺼워요. 그리고선 그걸 양쪽으로 위아래로 놓고 그 가운데에 그 곡물이 들어가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콩국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콩국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냥 술틀이 그래서 나무로 만든 술틀이 아니라 돌멩이로 만든 술틀이에요. 그리고 작지 않아요. 커요. 그것을 포도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땅을 좀 파서 땅에다가 묻어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위를 깨서 그 바위 안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넣고 갈면 뭐를 얻어요? 포도즙을 얻게 되고 포도즙을 조금 발효를 시키면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주를 얻기 위한 거예요. 포도즙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섯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돌멩이, 땅을 파고 돌멩이를 없애고 그리고 극상품의 아주 최고의 포도나무를 옮겨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술틀을 만들었어요. 왜요? 왜요? 좋은 상품을 얻으려고 주인이 기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주인이 행하는 동안에 땅을 파고 돌멩이를 없애고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옮겨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질문, 포도나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나무 옮겨 심었고 주인이 땅을 팠고 주인이 돌멩이를 없앴고 주인이 망대를 세우고 주인이 술틀을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이 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걸어가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내가 너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한 100만 원 낼래? 너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래?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택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냐고요? 그렇게 조건을 주셨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죽은 자였을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구원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정말 아쉽게 번역이 이 부분이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너무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절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을 팠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땅을 파고 돌멩이를 없애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무슨 포도 열매를 얻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들포도를 얻었다. 근데 이 여러분, 이 들포도는요, 한글로 번역을 할 때에 정말 좋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냥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wolf grape라고 돼 있어요. 늑대 포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요, 개포도예요. 개포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이 개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랍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는요, 먹지도 않, 사람은 먹지도 않는 거예요. 취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들포도, 그러니까 와일드베리처럼 뭐 산딸기처럼 먹어도 절대로 아니에요. 줘도 안 먹는 거예요. 갖다 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옮겨다 심고 땅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넣었는데 개포도를 얻었어요. 그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갖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무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어저께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룩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하고 그 장소가 특별하며 그 물건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게 잘난 것이 있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도 특별해서 거룩한 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을 때에는 기대치가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설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제 갈게요. 다음 주일날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다가 내비두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내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황당한 일을 겪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전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잘 견디고 있구나, 고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 많은 것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많은 것이 바뀔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미치는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